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제철에 수확한 과일은 약보다 좋다고 하죠. 한철에 필요한 영양을 듬뿍 담은 과일을 매일 식탁에 올릴 수 있다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기와 활력을 주고 노화를 늦추는 좋은 영양제를 챙겨 먹는 거나 다름이 없을 텐데요. 문제는 과일값이죠. 어쩌다 큰맘 먹고 한번 사 먹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창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네요. 며칠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과일 간식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등 돌봄 학교 24만 명의 어린이들은 매주 두어 차례씩 일정량의 친환경 제철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과수원을 하는 과일 농가에서는 안정적인 수요가 생기니 좋고 엄마 아빠가 바빠서 과일 섭취가 적은 아이들은 자연산 당분과 섬유질을 먹을 수 있으니 참 좋은 일이죠. 9월 5일 수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9월 5일 수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7783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정재은의 연락선 전해드렸습니다. 7783번 쓰시는 분이 이진 씨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구입니다. 항상 이 시간에 애청하고 있는 대구 시민의 발 버스 기사입니다. 항상 애정어린 방송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정재은의 연락선 신청해 주셔서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7783번 쓰시는 분 오늘도 안전운행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과일 간식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번 9월부터 24만 명의 초등 돌봄교실의 아이들이 신선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먹을 수 있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시작해봤습니다. 상큼하고 신선한 과일처럼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이번 과일 간식은 급식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후식 정도가 아니라 별도의 간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친환경 인증도 받은 지역 농산물만 제공하는 거라고 하니까 품질에 관해서도 믿음이 가고요. 아직까지는 방과 후에 초등 돌봄 교실에 남는 24만 명의 아이들에게만 지원이 이뤄지겠지만 차차 유치원과 또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낸 세금으로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제철 과일을 먹고 또 나눌 수 있는 이런 기쁨을 누린다고 하니까 그 소식만으로도 뿌듯한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지는 대신 건강한 식생활 환경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참 보람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9월 5일 수요일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라디오 주치 시간에는 물 사마귀와 햇빛 알레르기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풀어볼 거고요. 9988 건강길라잡이에서는 안과 전문의와 함께 각막 이식 수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시간에는 기침약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주세요.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라디오 주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옥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5027번 쓰시는 분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살 된 아들이 있는데요. 물사마귀가 자주 납니다. 병원에 가면 면역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잘 낫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서 생기는 사마귀는 왜 생기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꽤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이 귀에도 많이 났던 기억이 나고요. 손에도 그랬었는데 이 몰로스콤이라고 불리는 물사마귀는 전염성 연속성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유발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인간의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큽니다.
커요.
네. 근데 눈에 보이는 정도는 아니고요. 네.
바이러스 굉장히 중에서는?
바이러스 중에서는. 물론, 네, 그냥 눈으로는 절대 안 보이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요.
네.
호산성. 뭐냐면, 산성을 더 좋아하는 성격으로 바뀌면서, 연속되는 작은 물질을 만드는, 물주머니를 만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성인보다 어린이에 더 많고요.
오.
남자애보다 여자애에서 더 흔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왜 이 물사막이 생기는지
네.
힌트를 살짝 드리면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환자나
네.
또는 항암치료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어른, 성인에서도 나타납니다.
어?
그렇다고 하면은
네.
결국은 이제 면역력에 관련된 거예요. 사실 저도 있고요. 이 바이러스가 지금.
네.
이진 않아서도 이 바이러스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가지고 있고
네.
어떨 때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면역을 잘 갖고 있으면 안 나타나고 지나가는데 근데 문제가 이게 뭐냐면 아이들은 뭐가 있으면 자꾸 쥐어뜯고 긁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손을 이것저것 만지고.
이게 왜 물사망이냐면 이게 물주머니처럼 연속적으로 꽁꽁꽁 있는데 그게 펑 터져요. 그럼 그 액체 등이 본인 손을 통해서 다른 데로 가거나 다른 사람 손에 또 묻어가지고 또 옮겨집니다.
옮겨지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아기가 하나 생기면
네.
주르륵 생겨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사막이라는 게 일반적인 사막에 비해서 물렁물렁하고 안에 이 진물이 차 있어서 물사막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통 3에서 6mm 정도의 반구의 모형에 분홍색을 띠고요. 잘 보면 가운데 배꼽처럼 푹 들어간 게 하나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이게 잘 보면 마치 멀리서 보면 완전히 구 형태인데 가까이서 보면 쏙 들어가서 마치 사각 그 꼭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피부의 어느 부위 또 우리 신체의 어느 점막 부위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손이나 몸통에 생기는데
네.
특이한 게 뭐냐면 손바닥 발바닥에는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 푹 들어간 부분이 이 구분이 안 돼서
네.
성병과 같은 콘딜롬이라고 하는 질환하고 감별이 안 되긴 하는데
네.
사실 의료진을 통해서 살짝 건드려본 통 터져서 액체가 나오면 맞는데 절대 집에서는 터뜨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물사마귀는 통증이라든지 가려움이 있나요? 어떤가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드물게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아마 아이들이 긁어서 2차적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물사마귀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어린아이 또는 면역기능이 저해되어 있는 항암치료 중이신 분들에게 물사마귀 나타나는 경우에는 2차적인 세균 감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도 모르게 손을 건드려서 손에 있었던 화농성 포도상 구균 등이 감염돼서 그렇죠. 통증이나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6개월 후면 사라집니다. 근데 제가 이게 10분 중에 9분은 제 말을 믿고 맞는 말이 되지만 한 번한테는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네.
수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이 면역이 계속 낮은 경우에는 자기가 만져서 자기의 다른 몸에 계속 나가거든요. 대부분은 2차적인 세균 감염만 없다면 흉처도 없고 자연 치유됩니다. 치료한 게 필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퍼져서 막 한 명이 두 명 되고 두 명이 네 명 되고 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을 다 같이 와서 요거를 전기 조작 소극 즉 하거나 레이저로 이렇게 제거하고요. 거기에 약품 같은 걸 발라서 혹시라도 진물 등이 나와서 다른 아이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만 혼자 그렇다고 하면
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1844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78세 할머니입니다. 더운 데만 있으면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빨갛게 꽃이 솟고요. 고춧가루로 칠한 것처럼 아픕니다. 이렇게 된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너무 아픕니다. 선생님께 좀 여쭤봐 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어떤 문제일까요?
제 동기 교수 중에 응급의학과 교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은 병원에 근무하진 않는데 제 대학 동기입니다. 이 대학 동기는 바닷가에 수영을 못합니다.
왜요?
햇빛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그 교수 제 친구는 얼음 네모난 그 네모난 얼음 죽 있잖아요. 큐브라고 네. 하는 얼음 그거를 피부에 대면은 그만큼 뻘겋게 붓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민감한 피부군요.
네, 그래서 한랭 알러지도 같이 있는데요. 햇빛 알러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선에 노출된 이후에 피부에 가려움증이나 발진이 생깁니다.
네.
대부분은 치료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정말로 심한 경우에는 먹는 약까지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햇빛 알러지는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질환이다. 그래서 여름에도 긴팔을 입는데 그냥 긴팔 입는 게 아니라 네. 좌외선 차단 기능을 가진 의류를 입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얼굴에 고춧가루를 이렇게 뿌리거나 칠한 것처럼 굉장히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햇빛 알레르기가 이렇게 고통이 수반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심하죠. 그 말라레쉬라고 그래서 얼굴에 나비 모양의 홍반, 즉 붉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류마티스성 결체 조직 질환으로 이 피부염을 앓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쉐그렌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류마티즘 질환 환자분들도 이런 햇빛 알레르기랑 같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그냥 벌겋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햇빛 알레르기가 생기는 이유는 밝혀진 게 있나요?
사실은 아직까지 원인은 잘 모르고요. 일단은 뭐 말 그대로 태양광선 중에 어떤 뭐 자외선이든 가시광선이든 적외선이든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일부 항생제를 먹고 나서 평상시엔 괜찮은데
네.
어떤 항생제를 먹을 때 피부에 노출되면 붓는다든지 어떤 소독제를 사용한 다음에 나타난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물게 예전에 있었던 게 제가 혼자 살 때 그 총각 때요. 세제를 써서 빨래를 했는데 그 세제 쓰고 빨래한 다음에는 목이 뻘겋게 붓더라고요. 햇빛에 노출되면. 그래서 그런 세제나 표백제 때문에도 나타났지 않을까 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와 일반적인 피부에 생길 수 있는 병하고가 구분이 되나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우선은 밤에는 안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피부의 안전한 부분에 이게 적외선 광선을 쏘거나 좌외선 광선을 쏘거나 가시광 광선을 쏴서 어떤 거에 반응하는지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렇게 패치라고 그러죠. 살짝 붙이는 거를 통해서 광과민성 물질, 즉 햇빛에 과민한 항생제를 드셨을 때 나타나는지 특정한 음식을 먹어 나타나는지 하는 반응 검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우선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은 햇볕을 피하는 것으로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특히 여름에는 심했는데 겨울이 돼서 해가 뉘엿뉘엿 뜨고 뉘엿뉘엿 지는 즉 이런 자외선이나 적외선 파가 통과하지 못하고 가시광선 긴 반응만 나타나는 경우는 지나가는데요. 만약에 힘든다고 하면은
네.
미리미리 스테로이드 크림을 바르고 먹는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주신 분은
네.
단순한 햇빛 알레르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체 조직 질환으로서 기저 질환으로서의 류마티즘성 관절염이 아니고 류마티즘성 결체 조직 질환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원인이 되는 햇빛의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겠네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넘어서는 기능성 의류,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의류나 또는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들 잘 살펴봤고요. 끝으로 닥터 유의 퀴즈 내주실까요?
저도 어렸을 때 있었는데요. 이 네 글자로 된 질환은 전염성 연속성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게 한 부에 생기잖아요. 손을 네. 대면은 액체가 나오면서 그것이 옆으로 퍼지면은 옆에 똑같은 모양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생깁니다.
그렇죠.
전염성 연속 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네 글자로 된 보통 우리가 전에 손끝 발끝 이렇게 생기면은 티눈하고 달리
맞아요.
예, 막 옆으로 번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거든요.
네.
이 네 글자로 된 질환은 무엇일까요?입니다.
네, 오늘 정답 네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받아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라디오 주치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휴대폰 뒷자리 0603번 쓰시는 분, 803자락 송림사 위쪽에 미나리 농장입니다. 항상 철야 작업에 함께하고 있어요. 이진 씨 목소리가 나오면 아, 아침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하루 시작하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이번 주에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김동아의 노래 부탁드립니다. 농장 머슴이 하고 보내주셨네요. 와, 밤샘 작업하느라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요? 고생 많으셨고요. 신청하신 곡 김동아의 나를 두고 가려무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람결에 나무 잎이 지더니 고개 넘어
9988 건강 길라잡이 9988 건강 길라잡이 시간에는 매일매일 인체 각 부분별 건강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에는 눈 건강 그리고 안과 관련 질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톨릭의대 안과 전문의 주청기 교수님과 함께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명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각막이식 수술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각막이식은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훈훈한 미담과 함께 또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각막이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예, 각막을 먼저 말씀드리면 각막은 안구의 가장 앞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흔히 얘기하면 흰 동자, 검은 동자 할 때 검은 동자에 해당됩니다.
네.
사실은 검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검은 동자라고 얘기하지만
네.
각막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투명한 조직입니다. 근데 눈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게 보이는 것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그 투명한 각막을 교체해주는 다른 분 것으로 대체해주는 것이 각막이식 수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술로 가능한 장기이식 수술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바로 이 각막이식 수술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각막이식 수술이 많이 시행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뭐 각막이식 수술은 저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막은 혈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기 이식할 때는 우리가 조직형 일치 정도를 굉장히 봐야 되는데 각막 이식할 때는 그 전 사전 검사를 안 하고 원하시는 분들한테 누구나 쉽게 이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빈도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 각막 이식이 가능한 대상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이 각막 이식을 받아서 시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시력 저하의 원인이 각막에 혼탁에 있는 경우가만 해당됩니다. 즉 시신경이라든가 뭐 망막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정상이고 또 약시가 없어서 눈의 시력 발달이 안 되는 경우, 요 경우를 제외한 각막 때문에 각막의 혼탁 때문에 시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우리가 각막이식으로 시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신경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사시로 인해서 약시가 된 경우에는 효과가 어떤가요?
사실은 이 사시의 원인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눈에 발달한 시기가 7살에서 10살까지로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사시가 생겨서 시력 발달이 못한 약시인 경우에는 각막이식을 해준다 하더라도 시력 그 개선 효과가 떨어집니다.
보통 장기 기증 서약을 통해서 각막을 기증하게 되는데요. 기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지 뭐 기증하는 분의 시력, 안과 질환 여부 이런 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보통 이제 기증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저희가 기증을 받고 또 각막이식에 사용될 수 있는데
네.
보통 2세 이하의 유아라든가 아니면 7, 80세 넘어서 각막에 굉장히 내피세포가 적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각막에 이식에 잘 사용할 수가 없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에이즈라든가 간염이라든가 전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암이 다 퍼져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각막 이식에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도 근시나 난시를 가진 분들은 기증이 가능한가요?
이런 고도 근시나 난시인 경우에는 뭐 각막 이 시기에 금기사항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또 라섹, 라식 같은 그런 시력교정술을 받은 분들은 기증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막을 한번 절삭을 했기 때문에 전층 각막이식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각막이식이 부분층 각막이식으로 많이 발달하면서 각막 내피층 이식하는 데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전의 기증 의사를 밝히고 결국에 이식은 사후에 진행이 되는 건데 안구 적출은 사후 몇 시간 안에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예, 안구 적출은 사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가장 그 봐줄 수 있는 시간이 6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시간 이내에는 안구 를 적출하는 게 좋겠고 안구를 적출하고 눈을 감겨드린다 2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적출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각막이식 수술하기 전까지 저희가 4도씨에다가 특수 보존액에다 보존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면 안전합니다.
예. 또 각막이식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이제 먼저 각막이식 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료하게 되면 그 의료진이 환자에게 각막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게 되면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각막이식 대상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막이식 대상자로 등록하게 되면 각막이 생겼을 때 대기질환의 이제 중증도라든가 반대편의 눈 시력 등록 순서 이런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장기 이식 등록 기간 이것은 이제 국립 장기 이식 센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 안구 기증이 굉장히 숫자가 적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각막 이식을 받고자 하신 분들은 이제 추가적인 비용을 좀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 각막을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하면 자기가 언제쯤 또 가능한 빨리 수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식 대기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수술이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장기 각막 이식 대기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실제로 해주는 숫자에 비해서 이제 기증은 굉장히 적고 기다리는 사람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국내 각막으로 기다린 경우에는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수익 각막인 경우는 이제 저희가 좀 더 빨리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각막 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어렵나요 수술이?
예, 뭐 저희가 안과 쪽에서 각막이식 수술을 안과 수술의 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각막의 중심부에 한 6 내지 8mm 정도 되는 것을 전체를 다 드러내고 그다음에 이 투명한 정상적인 각막을 이식해주고 16바늘 이상 꼬면은 아주 정밀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전층 각막이식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부분층 각막이식 수술이 또 우리가 소개가 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정상적인 것은 놔두고 비정상적인 것만 바꾸자 이런 수술 방법이 나와서 이것은 좀 더 정교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다른 분의 각막을 눈에 이식을 하다 보니까 면역 거부 반응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없을지 부작용이나 합병증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보게 되면 수술 부위에 감염이 된다든가 아니면 저 안압이 올라가서 녹내장이 발생 된다든가 난시라든가 거부 반응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합병증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맞춰서 빨리 적절하게 치료하게 주게 되면 실패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수술 성공률에 관련된 통계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보통 이제 각막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도 굉장히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내에 생착할 잘 붙을 확률은 약 80 내지 90%가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보게 되면 한 60 내지 70%로 굉장히 안전하게 잘 붙어 있긴 한데 그래도 30 내지 40%에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거부 반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아 환자가 이식을 받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실패를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반복으로 각막 이식을 받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각막 주변부에 손상이거나 신생 혈관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 거부 반응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혹시 이식을 받았는데 이식 받은 각막에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다시 이식을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부 반응이 오거나 나쁘게 지게 되면 약을 먼저 써보지만 이래서도 안 되는 경우에는 2차, 3차 뭐 그 이상도 다시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각막 이식 수술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청취자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7449번 쓰시는 분이 저는 운전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요즘 눈이 많이 침침합니다. 작년 초에 다쳐서 동공이 작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다쳐서 동공의 크기가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회복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복이 잘 안 되고 맨 처음에 초기에는 눈동자를 키우거나 눈동자를 줄이는 약을 써보지만 네. 사실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결절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각막이식 수술 관련된 내용 중점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가톨릭의대 안과 전문의 주청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3844번 쓰시는 분, 이진 씨 오늘도 고생 많아요. 어느새 9월로 접어들었네요. 패티김의 9월의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오늘 꼭 들려주세요. 안 그러면 삐질 거예요. 하고 귀여운 협박 문자 보내주셨네요. 제가 노래도 그렇고 이거 사연도 그렇고 매번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러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844번 쓰시는 분 토라지지 마시고요. 신청하신 곡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패티김의 노래예요. 9월의 노래.
9월이 오는 소리 다시 들으면 꽃잎이 튀는 소리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양한 건강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 운동본부 정재훈 약사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약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 기침약 이야기입니다.
기침약이요?
네. 이게 이제 뭐 제가 보기에 딱 타이밍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이제 더운 날씨에는 에어컨을 틀어놔가지고 기침하는 분들이
그렇죠
의외로 많고요. 또 이제 가을로 접어들게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이제 차갑고
맞아요.
건조해지고 그러면 또 이제 기침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애매한 게 아 이거 내가 약을 먹어야 되나 병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되나
맞아요.
하는 그런 것들이 일단 애매하고요. 기침이 사실 또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이제 기침약 하면은 기침일 때 쓰는 약, 먹는 약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약 때문에 기침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약 때문에 기침이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떤 약이 그런 건가요?
혈압약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요. 그 에이스 억제제라고 하는 그런 약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이제 길게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저해제라고 굉장히 긴 이름의 약인데요.
네.
이 약이 참 좋은 혈압약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많이 안 써요.
네.
그런데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쓰면 기침을 많이들 하거든요. 환자 한 10명 중에 2명꼴로 기침을 하는데
예.
이게 또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아시아 사람들 이제 뭐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이런 경우에 기침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었더니 갑자기 막 마른 기침이 난다.
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약을 쓰는 게 아니고
네.
ARB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중에 포함되는 약이 전에 문제됐었던 발사르탄이라는 약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기침 부작용을 줄여놓은 아까 이제 그 기침 부작용이 있는 약하고 사촌격이 되는 그런 약이에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약들, 혈압약들이, 네. 기침이, 전혀 기침이 없었는데, 많은 기침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드시는 약 때문에 기침이 심해지는 걸로 의심이 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약 중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약은 그래서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지만 또 이제 뭐 천식이나 이제 그런 게 있는 경우에 또 네.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약 드시면 그것 때문에 기침하는 분도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걸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에다가
뿌리거나
네, 눈에다가 안약으로 넣는데 그게 이제 코하고 눈하고 있는 관으로 내려가면서 흡수가 돼가지고 기침 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 때문에 기침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약사하고 먼저 상담해가지고 약이 정말 원인이 맞는지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터넷으로 찾아보신 다음에
네.
나 이거 원인인 것 같아.
아.
해서 약을 끊으시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치료를 하고 있었던 어떤 질환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혈압약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 있으니까 드셨을
그렇죠.
거고 베타 차단제는 또 베타 차단제대로 무슨 뭐 여러 가지 녹내장이 있어서 썼거나
네.
아니면 그 사용하게 되는 이유로 무슨 뭐 심장 기능 부전이 있거나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원인이 있잖아요.
네.
그런 질환이 갑자기 치료를 중단하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될 때는 혼자 의심하지 마시고
네.
전문가하고 상담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저도 아무래도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계절이나 이런 게 바뀌기 시작하면 목이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나올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약을 복용할 때 병원에 안 가고 만약 약국에서 고른다면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기준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침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마른 기침인지 아니면 젖은 기침하면 좀 이상하지만
네.
습성 기침인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그거를 마른 기침은 드라이 코프라고 그러고
네.
이제 습성의 젖은 기침은 웻 코프라고 이렇게 마르고 젖고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냐면요. 기침을 했더니 뭐 가래라든지 어떤 그런 점액질 성분 같은 게
네.
분비물 같은 게 함께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습성 기침 또는 다른 말로 생산적 기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가래를 만들어내는.
분비물이 나오니까.
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마른 기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침을 했는데 뭐 어떤 분비물이 나오거나 하진 않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침의 종류에 따라서 약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제 습성 기침 같은 경우에는요
네.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뭐
세균에 감염이 됐다라든지
네.
기관지에 뭐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든지 사실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는 마른 기침인 경우가 더 많은데요.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기침을 하는 게 이제 습성 기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침약이라고 그러면 기침약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예.
그래서 기침약은 하나는 기침 자체를 줄여주는 약이 있고요. 그게 이제 진해제 또는 기침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찐득찐득한 그런 가래나 점액질 성분을 좀 묽게 해주는 약이 있는데
네.
기침의 종류에 따라서 약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른 기침일 때는 기침을 좀 줄여줘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진해제를 그냥 쓰면 되는데
예.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 습성 기침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래가 나오는 기침이다.
네.
그때는 이제 진해제를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때는 진해제를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진해제라는 거는요 기침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습성의 기침이라는 거는 기침할 때마다 이 안에 뭔가 차 있는 걸 빼내야 되기 때문에 기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거는 우리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작용이거든요. 안쪽에서 뭔가 열심히 이렇게 저기 세균하고 싸우거나 해가지고 그걸 점액질에다가 다 청소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바깥으로 빼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네.
그런데 진해제를 쓰게 되면 진해제는 기침이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네.
기침을 좀 덜 심하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기침을 할 때마다 나와야 될 게 저
네.
안에 뭉쳐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습성 기침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그때는 진해제를 쓰는 게 아니고요. 거담제를 씁니다.
거담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제 거담제라는 약은 크게 봤을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점액질이 끈끈하면 그 끈끈한 거를 좀 점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주는 약, 그런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액을 끈끈한 점액을 점도를 낮춰줘가지고 배출하기 쉽게 해주는 그런 약이 있는데요.
네.
배출하기 쉽게 해주는 약을 객단 배출약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감기 걸렸을 때
네.
매운 음식 먹으라고 막 이렇게
맞아요. 고춧가루 많이 들어가요.
네, 고춧가루 많이 넣고 그거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이제 매운 게 들어오니까 위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점액을 더 많이 분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에 있는 점액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동시에 이제 코라든지 호흡기 쪽에 있는 그런 점액도 같이 많은 양이 만들어지면서 묽어져요.
막 콧물 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꽉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 매운 걸 먹고 나면 일시적으로 확 묽어지면서
뚫리는 기분이 들어요.
그쵸? 네. 네.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미주신경 반사로 점액이 더 많이 묽게 분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객담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매운 음식이나 이런 거 먹었을 때도 그렇지만 이게 좀 일시적이죠.
맞아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기침약에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부작용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아까 거담제 같은 경우에는요. 매운 음식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장을 자극을 하니까 적은 양을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많은 양을 먹었을 때는 이제 뭐
문제가
좀 오심이나 구토 같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진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진해제 많이 또 사용되는 게 항히스타민제도 사용이 되고요. 또 이제 그거 말고 사용되는 약도 덱스트로메토판이라는 약이 많이 쓰이는데 이게 졸리거든요. 그래서 진해제 같은 경우는 기침은 줄어들었는데 졸려요. 그래서 졸리거나 이 경우에도 또 이제 오심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진해제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가 조금 불쾌한 불편한 느낌이 들거나 변비가 생기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그 진해제 거담제를 만약에 같이 쓴다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같이 들어있는 약들이 실제로 약국 가보시면은 의외로 좀 있어요. 있는데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좀 역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진해제하고 거담제는 정반대거든요.
예.
진해제라는 거는 기침을 줄여주는 약인데
네.
거담제는 사실 기전상으로 봤을 때는 기침을 더 많이 하게 그래서 빨리 그냥 그 안에 있는 거를 청소할 수 있도록 배출을 도와주는 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둘을 함께 쓰는 거는 이론상으로는 좀 역효과를 낼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는 또 가볍게 함께 쓰는 정도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래 쓰거나 하는 거는 좋지 않고요. 특히 이제 이 기침약 같은 경우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냥 기침만 하면 괜찮은데 기침에 더해서 막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고
맞아요.
어떤 다른 증상이 많이 있을 때는요. 이제 증상이 심할 때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그냥 기침이 막 기침할 때마다 아픈데 1, 2주 이상 계속되고 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병원 가셔야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을 써야 될 때만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약 안 쓰고 그냥 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때도 있는데 굳이 이제 약을 드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때는 이제 비약물요법을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수분 보충을 많이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마 환절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슬슬 기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기침약에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대한약사회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 정재훈 약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닥터유의 퀴즈 정답은 물사마귀입니다. 저희 방송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 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휴대폰 뒷자리 6362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수아진의 파초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 거예요. 6362번 쓰시는 분이 지인들께 건강한 아침 방송 많이 많이 추천해주고 계시다면서 이거 신청해주셨습니다. 수아진의 파초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